오늘의 신약성경 말씀 마가복음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겨울이 가고 새봄의 기운이 움틀 즈음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설에서 정월 보름까지 한 15일 정도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갔죠. 이렇듯 설은 생동의 기운이 꿈틀대는 절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집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친교를 통하여 큰 희망과 큰 기쁨을 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는 지진까지 일어났었죠.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분이 없었다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의 근황을 물으면 엄마들은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놉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내놓아야 되고 잘 활동해야 됩니다. 그 이상 만족스러운 상태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공동번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뜻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돼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걱정거리가 없어야 잘 잡니다. 걱정이 머리에 가슴에 가득하면 잠을 못 자죠. 왜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해 주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고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오니까, 자고 있어도 배가 부르니까 그냥 잠만 자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꿀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일 꿀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깨어 있을 때에는 또는 활동을 할 때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잠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기만큼은 못되지만 그래도 잠자고 있는 어른의 얼굴도 그리 못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고 있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래도 깨어있을 때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못된 짓이나 못된 말은 깨어있을 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사람과 비참한 사람의 차이도 깨어있을 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완충지대입니다. 일본의 영웅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에게는 뭐 옛날 사람들이, 옛날 벼슬아치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여자가 오아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어느 날 오아이가 알아누웠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지 않소, 오아이. 그대는 분명 청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시오? 그랬더니 오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 이대로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오아이는 하마터면 오늘날까지 지켜온 마음의 계율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의 계율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율이 뭐냐 하면 결코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겠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궁금했죠. 아니 그 계율이 뭐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네, 저 벚꽃처럼, 아니 벚꽃뿐만이 아니라 온갖 나무와 들풀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나무나 풀꽃들은 마음이 아무리 쓰라리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쓰라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힘을 다하여 꽃을 피웁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은 저도 모르게 벚꽃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이 여자가 한평생 저 벚꽃처럼 살았구나.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식물에는 굶주려도 목말라도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없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있건 없건 호젓이 피어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목마르면 말없이 시들어 갑니다. 아하, 이 여자는 그런 삶을 계율로 살아왔다란 말인가. 남편은 이때처럼 오아이가 애처롭고 가련해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물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여자, 식물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은요, 식물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물론 식인 식물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식물들은 독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자코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죠. 내부적으로는 부단한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세속을 떠나서 식물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산이 없는 곳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예전 수도승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요. 산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신선같이 산다. 신선같이 산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식물처럼 산다. 그런 얘기인데 참 고상해 보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인격이 고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산에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식물 같은 상태로 계시니까 얼마나 더 신비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얼굴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모세가 와 있고 엘리야가 와 있고 세 사람이 아주 온화하게 화사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이 셋이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황홀해져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삽시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살면 좋았겠죠. 세상 걱정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테고 고난받으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지상명령 아닙니까? 사람이 식물같이 살면, 죽은 듯이 살면 욕먹을 일은 없지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활동할 때는 활동을 해야 사람입니다. 산에도 가야 되지만 수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깊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려올 때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그저 목숨을 부지하면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아를 느끼는 것, 자신을 느끼는 것, 그게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도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그게 사는 거죠. 그리고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가 죽는 사람이다. 나이만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인생을 느끼다가 사느냐, 얼만큼 인생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수행 전문가입니다. 수행하는 데는 그 누구도 부처님을 못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뛰어난 분이죠. 그렇지만 공자님은 현실 정치 전문가입니다. 공자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했다는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하나이고 사람과도 하나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산에도 가셨지만 내려올 때는 내려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수도도 하셨지만, 기도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 헌신함으로써 삶의 참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